예,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에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그 성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그동안 했는데 오늘 일단 성화에 대한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 보상에 대한 아마 보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이제 강조했던 것은 예, 이 성화라는 것이 예, 과거적인 측면과 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요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과거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즉시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거. 이것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의 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물론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몸이 여전히 이 육신이 우리의 육신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래적인 측면에서 미래시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시대에서 또한 우리가 이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우리의 최종적이고 미래적인 성화가 재림 때에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 시간이 좀 되면 또 그 우리의 성화에 대한 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 성화에 대한 그 좀 성화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좀 원리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의 그 이 시제가 바로 이제 미래적인 시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과거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이거를 좀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예.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들은 다 미래적으로 미래적인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함에 이른 것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을 입고 있는 사이에는 동안에는 우리가 거룩함에 매일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함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과거적인 시제인가 현재 시제인가 아니면 미래 시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해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 믿었으면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평생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 시제의 차이들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들림받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겉사람, 우리의 육신 육신의 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날마다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몸에 구속되지 않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처리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현재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것 이것이 미래적인 시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또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시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을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성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오전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은 이 말씀의 기초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 세워나갈 때 이 세상에 이러한 그 잘못된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까치산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우리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종이를 한 장 가지고 와갖고 주면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한다고 이렇게 종이를 한 장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들어보니까 요 내용 자체가 겉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굉장히 좀 성경적인 부분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럼 나름대로 성경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쓴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은혜로 선교회인가 뭐 이런 그래서 교단이 어딘가 봤더니 대한 예수교 장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대한 예수교 장로에서도 이런 거를 표방하는 데가 있구나. 그러고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좀 조금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예, 이게 예, 여러분들도 예상하다시피 예,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요. 그러니까 다 비유예요, 비유. 예,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성경을 푸니까 안 풀리는 게 없고, 그러면서 그 이제 뭐 제가 다는 안 봤어요. 그냥 겉에만 그냥 이렇게 훑어만 봤는데, 예, 그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대상이 한 대상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예,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이해하는 이 해석하는 거를 그 사람은 막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 참 이 안타깝고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여전히 그 사람 이제 그 보니까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제 여자 목사예요. 예. 근데 보니까 그 안상홍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보니까 성경에 이 기초가 없으니까 개역 성경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참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뭐 기회가 되시면 그 여러분들이 뭐 그냥 참조만 하시고, 예, 그런 게 있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공부하지 못하고 바른 기초가 세워지지 못하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잠깐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기에 이제 예배 참석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참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교리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이제 잘못 가르치는 내용들에 보면은 대개가 보면 이 거룩을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러한 그 거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의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이 달려있다.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보면 뭐예요? 다 행위 구원 가리키는 거거든요. 카톨릭도 뭡니까? 다 행위 구원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반대잖아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이 구원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예, 과거 시제의 거룩함, 즉 단번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 행위로 구원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예,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점진적으로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교회도 나와야 되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막 전화해갖고 왜 안 나오냐 해야 되고, 이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예, 또 한 가지 거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예, 완전한 거룩함에, 즉 성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잘못된 내용인 것이죠. 예,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속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몸을 주셔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무죄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한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뭐 바울일지라도, 노아나 뭐 욥일지라도,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점진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아서 아주 거룩한 단계에 이를지라도 그 사람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말씀 묵상한 것 중에 이제 사무엘하 이제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는 내용을 이렇게 그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야를 죽이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삶을 매일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죄진 거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물론 약간의 죄는 있지만 한두 개의 죄 외에는 다윗의 죄가 안 나오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게 여긴 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이후에는 죄 안 졌나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죄 안 진 것처럼 보이죠. 죄 안 졌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도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모든 진리들을 배운 사람인데,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아, 나는 이제 거룩함 단계에 이르렀다. 누구도 못 따라오는 거룩함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점진적으로 거룩함에 이르거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구속, 완전한 이 거룩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 이단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욥보다 의롭고, 예, 물론 이제 예수님, 그 사람들은 재림예수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 이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데, 아, 나는 죄를 이제 더 이상, 이전에는 죄를 졌어, 그런데 이제 나는 거룩한 경지,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해탈의 경지죠. 해탈의 경지 이르는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예. 죄 짓죠. 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아주 이거는 불경한 얘기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이제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너도 내 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디모데야, 내가 이 세상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이제 내가 정말 깨닫는 게 뭐냐? 아,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거룩한, 거룩함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정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 없이는 일순간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네, 이것이 정말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숙했느냐 안 성숙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보는 사람은요, 나처럼 더러운 사람이 없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과 잃어버린 죄인. 그러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인이고 구원 안 받았어도 죄인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았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면 우린 구원받은 죄인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죄와 떨어져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약속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얻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 다만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죄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뿐이지 이미 우리가 완전함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좀 더 성실하거나 하나님 잘 믿으면 또 이렇게 완전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거룩하게 된 거 맞고요. 앞으로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약속된 거예요. 예, 이미 다 된 겁니다. 예, 우리가 그냥 주님 오실 때 다 얻게 되는 것이에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 그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 이 현재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몇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의 삶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속성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신분에서 거룩하게 되었지만 육신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매 순간 주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삶을 이루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50년, 60년 믿음 생활을 했어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털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털끝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즉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 즉시로 우리는 죄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언제든지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는 거룩함에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화의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이거 우리가 좀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한 5년 다니면 한 20% 정도 성화되고 교회를 한 10년 다니면 한 5, 60% 정도 성화되고 교회를 한 50년 다니면 한 8, 90% 성화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10가지 중에서 한 하나 정도 죄 짓고 한 9개 정도는 성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다닌 시간은 오래될수록 또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될수록 우리가 더 죄 안 짓고 거룩한 존재로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성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말씀 안에 우리가 딱 거하면 그 즉시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말씀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즉시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물론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있으면 우리가 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덜 우리가 유혹에 의해서 더 이렇게 더 믿음 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고 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성화의 어떤 점진적인 과정에서 50% 60% 이렇게 되는 성화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죄는 즉각적으로 자백하여 주님과의 친교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자백하고 주님과의 친교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머물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 어제 죄를 졌지만 회복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죄를 지은 거 가지고 아 내가 어제 정말 너무 큰 죄를 졌어. 오늘도 그 죄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오늘도 어떡하나 내일도 또 그 죄 때문에 어떡하나 이렇게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몇 번이고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한 죄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빨리 즉시로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마귀는 미지근한 신앙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할 때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느슨해져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의 괴계에 대적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성화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적인 삶, 믿음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해진 방식은 이전에 구원받기 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익숙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꿔가는 것,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는 연습,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화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실천하고 구령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적극적이 되라.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령하는 삶,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화의 삶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유지하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이 교제, 성도들 간에 갖는 이 교제가 우리의 성화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이 교제라는 것이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세상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교제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 바로 이 빛 가운데 하는 교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수여할 것이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전도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겹들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제를 나눌 때, 믿음의 교제를 갖고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함께 걷는 지체들의 영적 성숙을 또한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이끄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교제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집에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말씀 공부하고 얼마든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성경 있는데 뭘, 어차피 사람들 만나면 상처나 받고 교회 갈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혼자서 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더 좋아. 상처도 안 받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참 이런 분들은 뭐 제가 이런 분들 뭐 비판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고, 제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 이 교회를 주신 것, 이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 가정교회와 또한 이 가정교회가 이 확장된 것이 이 지금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때 부모들이 혼자 방에다 가둬갖고 책 하나 갖다주고 너 이 책 보면서 자라라, 먹을 것만 그냥 갖다주고 책만 보면서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지가 알아서 ABCD 공부하고 가나다라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큽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랐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책 보면서 계시를 받아갖고 이게 기억이, 이것은 기억으로 읽는구나, 이렇게 공부하고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으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아담이었다면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아담의 우리가 속성을 받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믿는 믿음하고는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룩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면 이 몸, 죄의 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 성화를 공부할 때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를 것 또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의 이 기초를 잘 세우게 하셔서 이 세상에 잘못된 교리의 바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해서 매 순간 성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